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환경과 모든 여건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 둘이 만나게 하심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가이사라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 그 당시에는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정복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피정복지, 갈릴리 출신의 볼품없는 어부 베드로에게 공손히 엎드려 절을 하다니. 여기 엎드려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신적인 존재에게 인간의 경배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마치 그 당시 신으로 숭배받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이렇게 엎드린다는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4절에 보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고넬료는 계속 말합니다. 33절 보면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이, 즉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자세가 아닐 수 없죠. 이거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과 자세로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고넬료에게 전한 베드로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34절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외모는 얼굴과 취하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직역을 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종, 피부, 미모 혹은 재산, 지식, 지위 등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 유대인만을 택해서 구원하는 분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택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식과 미모와 부와 명예와 지위와 가문과 우리 행위를 보시고 부르셨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부르시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으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7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도 불의한 자들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혈통이나 할례자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 앞에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나와 엎드린 자를 구원하심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 설교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베드로 설교 제목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 유명한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대 전 지역에 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많은 선한 일과 치유 사역을 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인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에 이른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복음의 진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화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거대한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지구상에는 단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 유대인들이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에베소 2장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바울이 그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혈통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담만이 아니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죄악의 담을 허물려고 오셨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악의 담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나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과거에 존재했던 원래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린다 하는 뜻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조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화목이, 그 조화로운 관계가 깨진 이후에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지도 않았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의 불순종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과의 화목을 이루시려고 보내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됨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리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화목했던 관계로 조화했던 조화로운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민족 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전하신 화평의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이 설교의 결론을 43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도둑질, 사기, 거짓, 폭행, 강도, 살인 이런 것들 생각하죠? 맞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범죄 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보다 근본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고 근본적으로 죄가 뭐냐? 성경이 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 쐈는데 벗어났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었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관역이 있었는데 그 뜻에 제대로 이르지 못한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래 온 인류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관역에 벗어난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죄악된 삶을 산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삶으로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엄습해왔어요. 창세기 3장 18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번 죽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모든 인생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고 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그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최후의 심판하실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구원사역,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압헤시스,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란 뜻입니다. 죄사함, 해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형벌로부터 죄사함 받는다, 해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 즉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한 번 죽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을 통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를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자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반드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올 신년 예배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VIP들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직 조폭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후에 전도자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쿰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추천사를 쓰셨어요. 그 책을 보면 중고등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던 박영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근데 하도 젊어서 말썽을 부리고 집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빨리 장가라도 보내면 정신 차리겠다 싶어서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도 여전히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을 잔뜩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택시와 충돌해서 그 친구는 40일간 생사를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고 그는 교통과실치사범으로 100일 동안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100일 동안 아내가 한 번도 면을 오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아내는 그냥 가버렸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내와 자녀, 처가 식구들 포함해서 8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신도 그리고 이제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생각을 하고 살인 계획을 세웠는데 살인하려고 하는 전날 밤 죽기 전에 마지막 어머니 얼굴이라도 잠시 뵙자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갔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뵙고 이제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하던 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대낮처럼 환히 밝아지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7색의 빛깔이 쫙 내려오고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와서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큰 소리로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주무시던 어머니를 깨워서 막 지금 보이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이 어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황금 마차에 본인이 타고 있었고 그 마차가 출발해서 이제 곧게 뻗은 황금 보석길을 가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분명 천국이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황금길, 그 주변에 둘러있는 아름다운 꽃밭,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보석과 황금으로 된 집들, 주변에서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그가 황홀감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탁 끊어지더니 자신이 탄 황금 마차가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눈에 보아도 본능적으로 아,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게 됐대요. 이글이글 타는 그 불유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6년 전에 돌아가신 독실한 유교 신자였던 아버지. 평생 장사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우상을 섬기다 돌아가신 큰아버지. 늘 술 먹고 악행을 일삼던 친구. 충격인 것은 늘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사돈 어르신이 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태운 마차가 심판대라고 쓰여진 곳으로 그를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가보니까 그가 생전에 지은 모든 죄들 생각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네가 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네가 믿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냥 꼬꾸라졌어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고백이 터져나왔대요. 그리고 조금 뒤에 네가 지금까지 본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며 살라 하는 음성을 듣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그가 처음 한 일은 제일 먼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알려요.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심한 구탈당해서 숨이 끊어질 만큼 거의 숨도 안 쉬어질 만큼 거의 죽게 됩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는 입술에서 주님, 예수님, 죄 하는 고백을 그 주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깡패 조직의 보스가 저놈 저거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보내라.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박영문 장로는 그 후에 자신이 보았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 우체부, 하늘 우체부가 되어서 살았는데 살아생전 2천여 교회를 넘게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영문 장로는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을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지난 2009년에 그가 그토록 그리던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자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39절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40절, 42절에 두 번이나 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삼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미리 택하심을 받은 증인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화평의 복음을, 이 죄사함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지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남편 사랑하시죠?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근데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금 둘째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송구영신예배 때는 우리 작년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VIP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VIP들이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나와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